난 어렸을 때부터 차돌박이를 제일 좋아했어. 근데 이 차돌박이는 참 보는 거에 비해서 굽고 나면은 너무 양이 많이 줄어.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좀 이렇게 야장하기도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원래 야외 촬영을 조금 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로 바꿨었잖아요. 이제 다시 좀 아웃도어 로케이션을 좀 찾아봐야겠어. 이야, 맛있겠다. 일단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보고. 역시 야외에서 고기는 진리.
왜 나는 사소한 말에 예민할까? 그 컨텐츠 올렸더니 사람들이 바운더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바운더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이렇게 좀 고기를 먹여야겠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인사는 좀 어디까지 돌려야 되는지.
추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쓴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비합리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왜 이래?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비합리성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거기서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두 개의 다른 모드가 있대요. 하나는 이제 transactional mode, 다시 말하면은 거래 모드고 하나는 relational mode, 관계 모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을 꾸준히 다시 볼 일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 사람한테 해주면 그만큼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지. 그에 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했는데 돈을 받진 않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relational mode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를 틀리면 얼굴 붉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는 게 왜 요즘 좀 껄끄러운 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척 관계가 옛날에는 다 한 집에서 살고 한 동네에서 살고 상부상조하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친척은 전부 다 relationship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친척 관계도 약간 멀어. 그리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transactional 모드예요. 근데 트랜잭셔널 모드인 상태에서 이제 추석을 가가지고 옛날에 만들어진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막 선물도 주고받고 세뱃돈도 주고받고 하면은 뭔가 되게 어색한 거죠. 누구와 릴레이션십 모드를 가지고 갈 거고 누구와 트랜잭셔널 모드를 가져갈 거냐 이거를 딱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서로 퍼주는 관계, 가족 같은 관계고 이 사람들은 대가를 정확하게 받고 내가 대가를 받은 만큼 해주는 관계다.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추석이라는 게 갑자기 이 릴레이셔널 모드로 막 들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난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생활의 가장 어려운 면이기도 해. 거래도 릴레이셔널 모드로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놀리는 듯이 쓰잖아요. 남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남이니까 내가 일을 해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나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고 또 거꾸로 이제 나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청구서 날라오면은 그것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는 내 바운더리가 어디까지고 어떤 사람을 내가 릴레이션십 모드로 대하고 어떤 사람을 트랜잭셔널 모드로 대하는지 나도 깔끔하고 그리고 상대편도 내가 어떤 모드로 상대편을 생각하는지 깔끔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삭막할 수는 있어. 근데 편하긴 할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덤벌스 넘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50명이다. 현대에는. 이게 여기도 적용시켜야 될까요? 그럼 한 150명한테는 좀 인사를 해야 될까요?
추석에 덤벌스 넘버 150명이라는 거는 덤바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근대적인 삶을 살지 않는 인류를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인간이 본능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원초적인 그룹들 안에서는 인간관계의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150명 정도의 사람하고만 관계를 갖도록 진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150명이 내가 생각할 땐 현대사회에서는 5명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이 덤바가 말한 150명의 그 그룹은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사냥 나가고 집만 가지면 같이 고치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봐봐요. 우리도 150명 정도와의 관계를 핸들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핵가족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 길어요. 얼마 전에 내가 크리스 락이 넷플릭스에서 코미디 스페셜 한 걸 봤는데 자기가 1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 와이프랑 헤어졌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16년이 우리 아버지의 40년보다 길었다는 거야.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40년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8시에 퇴근을 할 때까지는 둘이 어떤 소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근데 지금은 집을 떠나자마자 띵동 뭐 안 가지고 나갔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16년 동안에 내가 와이프와 애들하고 한 소통은 우리 아버지가 40년에서 5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보다 더 많이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덤벨스 넘버를 보면은 150명인데 내 와이프한테 들어가는 게 50명 케어하는 것만큼의 정신에너지가 지금 들어가고 애 케어하는데 애를 이렇게까지 하드코어하게 케어한 적이 인류 역사상 없거든. 그러니까 50명한테 써야 되는 에너지를 애한테 쓰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50명 중에 일하는 사람들은 좀 가벼운 관계라고 쳐도 한 100명 정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한 40명치 잡아먹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머리는 10명 남아있으면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다. 얘 생일에는 뭐가 어울릴까? 진짜 고민해가지고 선물을 사준 사람. 이 친구가 나한테 카톡 선물 보내가지고 나도 카톡 선물 보내야지 이거 말고 진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얘 좀 챙겨주고 싶어 했던 사람 그 마지막이 언젠지 생각을 해봐요. 거의 기억이 안 날걸? 그리고 그런 사람이 10명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현대사회에서는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10명은커녕 내가 생각할 때는 두세 명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프냐 갑자기. 고기 먹으면서 왜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지? 근데 내 얘기는 그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슬프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
이번에는 꽃살.
차돌 맛있는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돌은 약간 에피타이저긴 해요. 꽃살을 하나 깠는데 등급 마블링 원 풀풀 구. 아,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추석 선물도 계급도가 있어요. 정말 계급도 엄청 좋아한다. 1위는 현금, 그 다음에 홍삼, 한우, 버섯, 굴비, 과일, 곶감 순이네. 한우 선물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명절에 고기를 구우면 기분이 좋아. 야, 마블링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저 계급도 위쪽에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돈 빼고는 다 뭐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얼마 전부터 형체가 있어가지고 남는 선물을 받으면은 고맙다는 생각보다 부담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대인들이 물자가 부족하진 않거든요. 내가 가습기가 필요하다 그럼 진짜 비싼 가습기도 있지만 진짜 싼 가습기도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신 현대인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서울에 살고 있으면 특히 실내 공간이 부족해요. 아파트 공간은 항상 좁아.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동네에 따라서 한 평이 몇 천만 원인데 10분의 1평을 차지하는 물건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일단 그 물건을 두는 비용이 몇 백만 원이야. 근데 받는 선물이 몇 백만 원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의 비용이 그 물건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현대인들은 오히려 물건을 자꾸 버리고 없애고 싶어하지 이 물건이 들어와서 쌓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던 물건을 살 수 있는 현금이 1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이 한우 선물 같은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 한우는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소신이라는 곳에서 추석 때 궁금이 분들이랑 같이 고기 먹으면서 찍으라고 준 건데 우리 궁금이들 특별 할인 들어가는 프리미엄 세트인데 여기에 갈비살, 보섭살, 등심, 차돌박이. 저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궁금이 분들이 추석 선물로 이 고기를 구매하고 싶으면은 이 아래 우리 궁금이 특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좀 파격적으로 드린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이게 구매하면은 저희 채널에 좀 도움이 됩니다.
추석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인맥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인맥은 정말 좀 의미가 있을까요?
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거가 인맥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거꾸로 인맥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넓으면. 물론 인맥 관리를 잘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 얘기가 옳다는 건 아닌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내가 처음에 이제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트워킹 파티 같은 데 엄청 많이 가가지고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나한테 일을 준 사람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은 그때는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 그래도 나는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키운 다음에 인맥을 키우는 건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경험에는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인맥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나랑 일하자고 어차피 와요. 내가 가장 생산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오랫동안 관계를 관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 채널 마음에 드는데 우리 콜라보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회사 컨설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도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릴레이션십 에스펙트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 일 끝난 다음에도 깔끔하지. 아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좀 가격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랑 일을 거의 안 하게 됐고, 나중에 내가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업계에서 평판이 생긴 다음에 그냥 나한테 랜덤하게 연락한 사람들이랑 일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회사 안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왜 인맥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맥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최적의 사람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손해받아서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해봐요. 이 사람이 소개해준 사람이니까 믿을만 하겠지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을 포기한 거냐면, 그 사람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 15명, 20명 사람들을 쫙 만나본 다음에 누가 일 잘하는지를 셀렉션하는 프로세스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콜세스 같은 감독은 디카프리오한테 전화하면 바로 오는데 왜 굳이 오디션을 해가지고 배우를 뽑느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최적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디션이란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션이란 게 뭐냐? 나와 인맥이 없는 사람을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오디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진짜 명배우들은 오디션을 통해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인맥보다는 내가 실력을 갖추고 최대한 내가 지금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게 중요하지, 인맥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게 나는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단지 그 전문직이라서 그 전문직 안에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고 그 전문직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사무실을 내고 뭐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왜 인맥을 관리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 교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정보 교류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 없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사람들이 그럼 인맥에 이렇게 집착을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인맥이 실제로 내가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명품처럼 나 이런 사람도 알아, 영어로 네임 드랍핑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인맥 관리를 할 시간에 일단 실력을 키워서 사람들이 나한테 오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선별해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시간에 내 가족을 챙기자, 내 가족이랑 꽃살 한번 더 먹자, 특별 할인가 있으니까 이번 추석에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 한번 더 먹는 게 내 인생에 더 이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고 깊게 가자.
작가님은 이런 뭐 생일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은 카톡에 그런 생일자 같은 거 뜨잖아요. 네. 그런 선물을 다 주고 받으세요?
아니요. 나는 솔직히 그거 받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누가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안 주면 이상해지거든 내가. 나만 먹튀한 사람처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내 머릿속에 어쨌든 챙겨야 되는 거에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난 그거 굉장히 부담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되게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축의금 문화예요. 나는 조금 이제 그 축의금 문화에서 자유로운 게, 우리 형은 해외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의금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막 이제 쏘다니면서 다니고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둘째는 장가를 안 가겠구나, 첫째는 해외에서 결혼했으니까 못 탔고 둘째는 장가를 안 가니까 어차피 못 하겠구나, 그래서 별로 안 뿌리셨대.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저희는 스몰 웨딩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대로 해라, 뿌린 거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다, 그래서 그때 40명 정도, 그야말로 삼촌까지 직계 가족이랑 친구 10명씩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왜냐면 진짜 친한 친구 10명만 오니까 이 친구들이 안 가고 계속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결혼식 보면은 안 친한 사람들이 잔뜩 와 있으니까 딴 일정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막 시계 보고 있다고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진짜 친하지 않은 사람 100명이 오는 파티랑 나랑 진짜 친한 친구 5명이 오는 파티랑 뭐가 더 재밌나? 그러면 그냥 누구나 나랑 진짜 친한 친구 5명이 오는 파티가 더 재밌다 생각을 할 거고, 동아리 활동 같이 했던 사람 5명이 오는 파티랑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둘이 있는 파티랑 뭐가 더 재밌나? 그럼 당연히 둘이 있는 파티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깊을수록 더 재밌다.
자, 등심을 올립니다. 등심. 겉만 살짝 익혀 먹어야 돼. 우오. 야. 이거 그냥 케이크집에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야. 이건 피디님 하나 시식하는 걸로 일단.
아, 좋아요.
어떻습니까?
와,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선물은 먹는 게 맞아.
먹는 게 맞아. 근데 확실히 이 꽃살도 굉장히 맛있는데 꽃살 먹다 등심을 먹으니까
왜 등심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부위인지 알 것 같아.
와, 살살 녹네. 아, 우리가 먹는 게 목적은 아니지. 어쨌든, 예. 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좀 슬기로운 추석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명절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걸 잘 보면 자기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배우자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통사회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았고 또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 자식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자 봐봐요. 우리가 추석이 아니라고 생각해봐. 근데 다섯 명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예요. 유치원부터 다 같이 나왔어. 근데 내가 그 자리 가서 편해 안 편해? 너무 재미없는 자리일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네 공통적인 추억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추석이 생각하면 딱 그런 자리예요. 사위나 며느리면은 나는 이 형제들이랑 같이 안 자랐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랑 문화도 다르고 공통 부모도 별로 없고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친하다고 너무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기는 가가지고 우드컨이 있거나 아니면 우드컨이 있기가 애매하니까 뭐 집안일이라도 하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추석이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따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가능한 집도 있고 안 가능한 집도 있겠지만 이제 시댁에 갔어요. 그러면 남편은 남편 형제들이랑 열심히 놀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그 동네 길거리 탐방 좀 하고 맛집 좀 갔다 오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아, 그게 되냐고 그게.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집에 오기 전에 잠깐 와이프를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아, 장 좀 마지막에 봐가지고 들어온대요 라고 하고 그 장 보는 게 4시간 걸리는 거죠.
얼마나 이게 좀 유효한지 모르겠지만 참고해서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군이분들.
아니, 나는 그냥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서로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긴 해요.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내시지만 않는다면 저도 이제 결혼해보니까 결혼 전에는 남자는 남자 집에 가고 여자는 여자 집에 가면 얼마나 좋냐. 자기 형제들끼리 그냥 막 세수도 안 하고 같이 뒹굴면서 놀 수 있는 게 편하지. 서로 불편한 게 왜 하냐.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렇게 가능하진 않더라고.
애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기는 내가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따로 가자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애기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쿨한 아빠가 아니라 런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장모님한테 전화 오겠죠. 애기만 보내냐고.
고기를 같이 보내면 됩니다.
아, 고기랑 같이 보내. 고기랑 같이 보내. 프리미엄 세트로. 네. 오늘은 추석 스트레스 어떻게 피할까 또는 추석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Unstructured Conversation 두서없는 대화 진행해봤고요. 분명히 이제 궁금해분들이 보면서 야 나도 고기 좀 먹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석을 슬기롭게 보내는 법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면 세 분 선정해서 저희가 고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추석 선물 필요한 분들은 오늘 우리 고기 제공해주신 소신에서 우리 궁금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좀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아래에 있는 궁금이 전용 링크 타고 들어가서 주문해주시면 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